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선택한 사람 삼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자이면서 신자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날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신자로서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그 전에 말한 대로 이 대장금이란 그 드라마 보지 않는 사람이 뭐 거의 없을 정도로 인기 높은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대장금이란 드라마가 그 시청률이 50%를 넘었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50% 밑으로 하락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시청률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그 드라마의 장금이란 궁녀하고 또 그 궁녀의 스승인 한상궁이 착한 사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착한 그들이 이제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붙들려서 기양을 가는 그런 장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시청률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선호한 게 뭐냐면 착한 사람이 잘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 이걸 굉장히 통쾌하게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 것 때문에 그 시청률이 올라가는데 이 착한 사람이 오히려 나쁜 사람에게 당하고 억눌리고 핍박받는 그리고 쫓겨나가는 그런 장면 시작이 되니까 쾌감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 볼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그 감독하는 PD가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뭐라 적었냐면은 이 앞으로 장금이가 자기를 모함한 사람들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 시작될 거니까 계속해서 많이 봐주십시오. 이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사실 그 드라마를 보면은 억울하게 모함을 받은 착한 사람들이 그 나쁜 사람에게 복수한 내용이 나올 때에 우린 다 같이 어떤 쾌감을 맛보지 않습니까? 통쾌하다. 이런 그 쾌감을 맛보고 원하는 그런 관객이 없다면은 오늘날 대부분의 드라마나 영화는 모두 다 흥행에 실패해버릴 것이란 말이죠. 대장금이란 그것도 장금이란 그 착한 궁녀가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기양을 갔다. 복수하려고 애를 썼는데 뜻대로 안 되고 결국 실패하고 죽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드라마가 전개가 돼가지고 끝나버린다면 그 드라마 아무도 안 봅니다. 무슨 재미로 그 드라마를 보겠냐 말이죠. 또 장금이가 나중에 높은 사람이 되었는데 자기를 모함한 사람들을 다 용서해줬다. 이런 식으로 그 드라마가 끝나버린다면 뭔가 좀 교훈적이고 아름다운 용서라는 그런 아름다움은 있을 것 같은데 역시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에게 뭔가 속 시원한 통쾌함은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그 드라마 영화들 특히 홍콩 영화나 헐리우드 영화 그걸 보면은 10중 8구 주제가 뭐냐면은 원수를 갚는다는 것입니다. 또 악당들을 무찌른다. 항상 얘기가 그렇게 그 돼 있는 거예요. 뭐 어릴 적에 부모나 스승을 잃은 아이가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산속에 들어가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원수를 찾아 속 시원하게 복수한다는 이런 내용, 거기 아니면 또 자기 가족을 살해한 범인을 찾아내가지고 응징한다든가 이런 내용. 미국은 그 영웅주의거든요. 그래, 미국의 영화를 보면은 뭐 테러 보면 있는데 그 테러범을 대통령이 막 무찌른다 이런 식으로 막 누군가를 높여주고 영웅으로 만드는 미국의 그 중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참 재미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어쨌든 약자가 나중에 복수한다 그 얘기죠. 참 통쾌하다는 이것 때문에 재미를 느끼는 것이 사람들의 그 시선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를 용서해버린다 막 까짓 거 없는 걸 해버리자 이래야 끝나버린다면은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분명히 허탈감 느낀다 그 말입니다. 참 허탈하단 말이죠. 영화를 실컷 보고 나는데 뭔가 속 시원한 그런 느낌은 없는 거예요. 이걸 볼 때에 인간에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복수심이다. 복수심이라는 게 인간 내면에 다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그 톰과 제리라고 하는 그 만화 영화 봤는지 모르겠지만 얘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근데 교육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게 톰과 제리라고 하는 그 영화입니다. 왜냐면은 그 톰이 고양이입니까? 지새끼입니까? 쥐입니까? 톰이? 제리가 고양이고? 아, 또 헷갈린다. 하여튼 쥐가 고양이한테 눌리다가 계속 복수하지 않습니까? 골탕을 먹이고 복수하고 고양이는 계속 당하는 이걸 뭐 깔깔웃고 재밌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약자의 카타르시스예요. 그러니까 약자가 통쾌 복수한다. 골탕을 먹인다. 거기에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통쾌 야 재밌다. 이걸 느끼는 것이죠. 결국 얘들도 그걸 보면서 뭘 가집니까? 그 약자로서 통째 복수하는 골탕을 먹이는 이런 거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건 교육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그 만화 영화다. 뭐 그것만이 아니고 이소부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소부와가 뭐 교육적인 게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보면은 사실 안 좋은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그게 우리 내면 자리하고 있는 그런 복수심 그런 걸 보면서 통쾌함을 느끼는 그런 우리 역시도 내 속에는 복수심이라는 게 자리해야 한다. 이런 우리들에게 과연 원수를 용서할 자질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런 자질이 있느냐. 현대의학에서는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의사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항상 즐거워하고 웃으면서 살아라 이런 말을 다 해요. 현대인들의 그 상식으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화를 내고 속으로 내가 한을 품어봐야 내게 이로울 게 전혀 없다는 것 이걸 스스로 안단 말이죠. 그래서 화가 있을 때는 나를 위해서라도 그 화를 빨리 풀어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내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근데 그처럼 화를 풀고 상대방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려는 이러한 시도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느냐 그건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마음 품지 않고 용서해버리자 나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 말이죠. 결국에 용서라는 것 자체도 나한테 이로우니까 하겠다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가 많이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어떤 의사가 나와가지고 엔돌핀이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웃으면은 엔돌핀이 많이 생성되고 건강이 좋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시실 웃고 다니고 웃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내 건강을 위한 심리적인 그런 노력일 뿐이지 뭐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뭐 용서라 웃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통쾌한 복수극 약자 강자를 치고 때려 눕히는 그런 복수극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이건 뭐 김빠진 것처럼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는 원수지 않습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지금 두 사람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끈질기게 쫓아나깁니다. 무슨 그 천절지 원수라고 말이죠. 기어코 잡아 죽이겠다. 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윗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 입장에 서가지고 사울을 볼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냐 그 말입니다.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사울처럼 똑같이 호시탐탐 사울을 노리지 않겠습니까? 이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그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에게 절호의 찬스가 찾아오죠. 지난 시간에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이 있는 곳을 가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공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길을 돌이킨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그 후의 이야기인데 그 1절에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며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고하기를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다윗을 잡고 싶은 마음이 쏙쏙 일어나 그 말입니다. 그래 사울이 다시 또 다윗을 잡으려고 군사 3천명을 동원해가지고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3절을 보십시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길을 가다가 굴이 있습니다. 굴이 있는데 그 굴에 들어가요. 왜 들어갔냐 하면은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자, 그렇게 돼 있죠.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그게 뭐 사울이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기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긴 한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이 얘기는 급한 볼일 해결하러 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노골적으로만 똥으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급한 볼일을 해결하려면 쭈그려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쭈그려 앉으면 이스라엘 그 옷이 긴 그 옷이 그 두루마기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온 발을 막 가려버릴 게 아니에요. 그걸 두고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굴에 이제 그 뭐 볼일 보러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굴에 누가 있었냐면은 깊숙한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여러 사람이 숨어 있는데 아마 굴이 컴컴할 거니까 또 깊숙한 곳에 숨어 있으니까 사울이 미처를 보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이제 다윗이 있는데 그 굴에 들어와 가지고 혼자 볼일 보려고 쪼그려 앉아서 이제 볼일 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절호의 찬스가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만들어준 기회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원래 사람 생각이 항상 그런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나한테 유리하게 일이 되어지면은 야 이건 하나님이 인도한 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에요. 나한테 유리하면은 뭔가 불리하면은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주의 뜻이고 잘 안 되면 주의 뜻이 아니다. 자꾸 이런 판단을 하려고 참 예를 쓴단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도우시고 잘 되게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냐는 것 이걸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생각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그 선지자와 사도들 예를 제가 많이 들고 있는데 선지자와 사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분들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인도한 분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느냐 그걸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인생이 그들 개인의 육신의 문제 유리한 쪽으로만 그들의 삶이 흘러갔느냐 이걸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지자나 사도들보다 더 귀한 대접을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나 사도들도 그들에게 유리한 그런 인생을 살지를 못했는데 오히려 더 불리한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하지겠는데 그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게 유리하다 해가지고 이걸 하나님이 인도다 이런 결론 쉽게 내릴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봐도 알겠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에게 유리하게 되어진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불리하게 되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는 야 이건 하나님 인도가 아니구나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신자가 우리 그 삶에 대해서만큼은 좀 바른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유리한 것이든 불리한 것이든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상황들, 형편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을 가르치고 알게 하실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다. 그러니까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유리하면 유리한 대로 그 상황에다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할 그런 가르침, 내가 배워야 될 것들, 이걸 담아가지고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께 주어진 상황들 하는 그릇이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보면은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 어떤 가르침은 유리한 상황에 담아가지고 나에게 전달하시고, 또 어떤 가르침은 불리한 상황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 이건 나에게 참 유리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네, 하나님의 뜻이네, 이런 말을 섣불리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다윗의 사람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은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속인의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게 4절 말씀인데, 이 다윗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다윗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일 것이니까 네 속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울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똥 누고 있습니다. 절의 찬사 아닙니까? 지금 이때가 하나님 말씀한 그때가 아닙니까?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누구라도 이 다윗의 사람 같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이 사울을 나에게 붙일 거라 말했단 말이죠. 근데 마침 사울이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볼일 보고 있다. 이게 딱 그때가 아닌가? 그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네. 누구나 그런 생각 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겉옷자락을 베는데도 사울이 몰랐다면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얘기입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5절을 보면은 사울의 옷자락 베인 것, 그것 가지고도 마음에 찔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마음이 좋아 그랬겠습니까? 일부러 복수를 안 하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뭐 엔돌핀 때문에 이렇게 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중점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그 행동을 하게 된 그 근거, 다윗이 무엇 때문에 사울을 살려줬느냐는 거, 이걸 우리가 찾아가지고 다윗의 그 행동의 근거, 그 원칙을 우리의 행동의 원칙을 삼고 살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육지로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자, 다윗이 사울을 살린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게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럼 왜 그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아야 왕이 되니까. 그럼 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사울을 죽일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냐? 뭐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게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이런 뜻이어서 사울을 못 죽인다, 이런 뜻이겠는가? 하나님이 사울을 귀하게 보니까 죽이면 안 된다, 이런 뜻이겠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잖아요. 먼저 그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실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을 두고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금방 우리가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믿음으로 산 사람인데 여호와 기름 부음 받 그런 귀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해가 되겠는데, 근데 사울을 두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래 못 죽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냐, 그 말입니다. 사실 그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엔 뭔가 좀 어색한 그런 게 사실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사울이 해온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게 전부였잖아요. 그래서 사무엘께 책망하는 그런 사람이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죽이면 안 돼, 뭔가 이렇게 그 나오는 것이 뭔가 뭐 사울과는 좀 안 맞다, 분위기가 안 맞다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냐, 그 말입니다. 적어도 기름 부음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높이려면은 다윗 정도는 돼야 되겠고, 뭐 일산의 에레미야 뭐 이 정도는 돼야만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안 아깝지 않느냐, 그렇게 말은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설사 그 사울을 기름 부었달지라도 지금의 사울의 그 행위를 보면은 얼마나 이걸 취소해 버려도 무방하지 않겠는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전에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거 그 설교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나중에 별 볼 일 없는 믿음에 아무 짝이 쓸모없는 그런 사람 돼버리는데, 그런 사람을 왜 기름 부음 받아가 해 기름 부어가지고 그렇게 들어 쓰십니까? 그 이유를 제가 분명히 예,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그걸 기억한다면 뭐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지 않고 이렇게 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은 그 사람이 특별하다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신앙적임에 더 뛰어나다 이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름 부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구별했다 이거는 얘기인데, 구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일에 쓰시기 위해서 찍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일에 쓰기 위해서 찍어놨다, 그게 기름 부었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에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울이 특별하다 귀하다 그 이유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쓰고 있다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죽여버릴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같으면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가지고 좀 생각해 보니까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전혀 다른 결론이 내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이걸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우리 행동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세워놓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원칙을 세워놔라. 사람은 항상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행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리할까? 이렇게 하면 나에게 불리할까? 자꾸 이걸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걸 따져가면서 득과 실을 따져가면서 행동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어떤 말을 해도 어떤 분명한 원칙 아래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내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이 때문에 우리는 말에 있어서도 행동에 있어서도 분명한 원칙이 세워져야 돼요. 그 원칙이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 그겁니다. 그게 우리 원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냐.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원수를 붙이리니 네 속에 내 선한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제 이런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붙일 테니까 사울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네 속에 내 선한 대로 행동해라 이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라 했으면 죽이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네가 생각해서 선한 쪽으로 움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소견의 선한 대로, 이 말은 네가 생각하기에 옳은 쪽으로, 바로 그 뜻이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사울을 다윗이 있는 굴로 보내가지고 다윗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울을 다윗에게 붙여서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과연 무엇을 원칙으로 행동하느냐, 무엇을 선하는 것을 여기는가 이걸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다윗 사람들이 충고한 대로 자기에게 있는 굴로 들어와서 있는 사울을 그 상황을 하나님이 사울을 자기 붙였다 죽이라 했다 이렇게 이해해버릴 거라 그 말입니다. 죽일 거라 그 말이죠. 상황이 딱딱 그렇게 들어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형편과 환경 상황에 속지를 마시라 그 얘기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생각을 섣불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생각이 내 행동을 정당하게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나쁜 것인데 정당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럴 때가 굉장히 많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좋고 나에게 유리하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하나님 뜻이라 보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일까 그걸 찾아가는 것이 지혜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에게 유리하게 되든 불리하게 되든 시인자는 다윗과 같은 시각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쓰고 있는데 사울을 내가 죽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건 사울의 귀하기 때문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행동 원칙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득이 되는 쪽을 행동하기보다도 하나님을 기준에 가볼 때에 옳으냐 그러냐 이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것은 장례를 볼 때 다윗이 굉장히 불리한 일이지 않습니까? 언제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일로 이랬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준다는 것은 설사 나에게 불리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동하겠다는 것 이걸 보여주는 모습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 행동 원칙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게 유리하고 내게 이익되는 쪽으로 행동하게 돼 있는데 그게 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 원칙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옳은가 그른가 이걸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 이게 하나님 있는 신자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 되는 것이죠. 뭔가 할 때에 나에게 이익되는 걸 쫓기보다도 믿음이 합당한 쪽으로 살아가자 그게 진짜 신자다운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신자가 그 신자다운 모습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이 신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같이 세상 사람처럼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다움을 보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행동하고 행동하면 남는 것은 내 이익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다윗의 행동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원칙이 되고 말씀이 우리 원칙이 되어가지고 말씀으로 살펴볼 때에 합당한 쪽으로 행동하 살아가는 그것만이 신자다움을 지켜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신자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하나님 말하고 성경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원칙이 말씀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세상 원칙이 있다면 우리에게 말은 몽땅 다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요즘은 그런 거 보기가 힘든데 예전에는 그 시장 가면은 어김없이 있는 게 약장수들이었습니다. 저도 뭐 학교 가다 그거 본다고 학교 늦고 하는 게 그게 부지기수인데 이 약장수들이 약을 팔 때 관건이 뭐냐면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무술 시범이나 아니면 동물쇼를 이제 하거든요. 동물쇼 할 때 여기 등장하는 게 뭡니까? 원숭이고 또 하나 있죠. 뭡니까? 뱀입니다. 근데 원숭이 쇼 할 때 기본적인 건 경례하는 거, 머리 꾹꾹 있는 거, 이거 그건 기본적이에요. 근데 그걸로 딱 끝나버리면은 사람이 볼 것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 원숭이가 담비를 핍니다. 담비 피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그런다거나 아니면은 이 원숭이가 춤을 춥니다. 음악에 맞춰가지고 나중에 제가 춤추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행여나 보여줄까? 이런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기다리도록 그 자리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뱀을 상자에 넣어가지고는 이 뱀이 닭을 통째로 먹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행위 또 볼까 싶어 그걸 할까 싶어가지고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앙다고 결국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 붙들어 놓고 약 팔고 다 팔고는 심하란다 또 일본 말이죠. 그냥 끝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이런 약장수 수준이 아니냐 이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할 수 있는데, 목사가 하나님 말하고 예수를 말하는 게 진심으로 그 성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애쓰는 것이 아니고 뭔가 단지 챙기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면은 그건 약장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잘못된 것이거든요. 목사도 얼마든지 약장수로 전락될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도 약장수처럼 실컷 떠벌렸는데 결국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자를 세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겠다고 하시고 그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 유익만을 쫓아 살고 있다면은 우린 분명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에 옳은 대로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선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익을 얻고 내가 잘 되는 거 이게 선한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자기 이익을 쫓는 자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버리죠. 내게 이익이 되면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말씀 맞든 틀린 상관없이 내 이익만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소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이라면 모든 일에 있어서 말씀을 원칙으로 세워놓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가지고 합당한가 합당치 않은가 이걸 따지면서 설사 나에게 불리한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합당한 그 길을 가려고 힘을 쓰게 되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견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는가 이걸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은 분은 사람이다 이것 때문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고 하나님이 사울을 쓰고 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 속 안에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그 사울을 내 멋대로 죽일 수가 없다는 이것이 다윗의 선한 소견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죠. 사울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되어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원수지만은 다윗의 원수이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다윗은 그것 때문에 사울을 놓아줬다는 것이죠. 사울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준에서 판단 행동하는 바로 그 모습이고 이런 다윗의 원칙이 우리의 삶에 살아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말하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지를 못했고 성경을 말하되 성경을 우리 삶의 원칙으로 삼지를 않았던 우리를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고 말씀이 존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미워하지 않게 되고 복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복수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요즘 온통 뇌물천지 아닙니까? 온 세상이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 속에서도 신자는 설사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신자로서 가야 될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잘 아실 것입니다. 더러움 속에서 같이 더러워져야만 편한 것입니다. 더러움 속에서 더러운 자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고난입니다. 근데 그게 신자로 사는 거예요. 신자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정당한 길,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준하고 살아간 사람이 뇌물을 받겠습니까? 뇌물을 받는 게 뭐냐면은 자기 있는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게 뇌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것은 남들에게 봉사라고 있게 하셨다. 이걸 생각한다면은 자연인 뇌물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게 한 자리인데 따로 할 일이 있는데 내 이익을 챙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나의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렸다 이걸 안다면은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돈을 챙기려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라면은 분명 지금의 삶을 말씀 위에 놓고 말씀을 원칙해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신인들 사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살려준 다윗의 삶의 원칙이 무엇이었으며 그에게 있어서 선한 속임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삶의 원칙을 하나님 말씀에 놓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선한 속임을 자리해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의 하나하나가 믿음을 보여주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흔적으로 그런 증거물로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하고 세상에 내 이익을 쫓기 바쁜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엔 복수심이 살아있습니다. 너에게 원수된 자, 해를 입힌 자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다시 보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저희들, 오늘 다윗의 사울을 살려준 그 행위를 바라볼 때에 우리 삶의 원칙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다시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말하되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말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행동의 원칙으로 남아 있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입술로 여호와를 말했고 예수님 말했던 것이 너무나 불의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그 원칙이 이제부터라도 우리 삶의 원칙으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령에서 주님 바라보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행동하는 그 다윗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남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고 믿음의 그 모습이 흔적으로 남겨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오니 주님을 위해 우리가 다 같이 쓰여지고 주님의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저 입술에만 남겨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